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신령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자주 읽고 나누는 신령한 노래는 오히려 결과적이고 부수적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읽은 말씀은 죄악의 마지막 시대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영적인 지혜를 가능케 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이라서 우리의 표때 세운 말씀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조화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행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운을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은 단순한 우리의 각오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역시 하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삶의 힘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가능함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세상의 좋은 것들이 풍족히 주어진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너무 풍족해도 영적인 갈증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육신적인 삶으로 뒷걸음을 칠 수 있는 그런 경향들도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너무 신비적인 경향을 상상하는 것도 이 시대에 종교적인 문화의 오해에서 비롯되고 영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신령한 언어나 말하고 기도만 하면서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들도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삶은 결코 그런 것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삶의 힘과 목표가 어디로부터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간격이 이겁니다. 어떤 힘으로 사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아무리 성경을 탐독하고 기도하면서도 이 세상만의 기준과 가치로 모든 시간과 상황을 채워간다면 그것은 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삶의 차이는 시간이나 공간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내용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시대는 스마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스마트 기기들은 충전이 되어야만 작동을 합니다. 이 스마트 기기들이 충전을 해야 작동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면서도 영적인 상태에 방전되어 있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충전의 기념성을 알면서도 영적인 충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오늘 첫 번째로는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어느 시대를 물러나고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바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라고 애쓰는 부분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걸 거절할 사람이 없겠죠? 어느 부모나 선생들을 물러나고 자신의 자녀나 배우는 제자가 어리석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실에 있어서는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자신의 철학적 논리를 팔아먹으면서도 자신조차 지혜롭게 살지 못하니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상대적인 세상의 진리가 아닌 절대적인 하늘의 지혜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 과연 지혜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15절 상반절인데요. 간략하면서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만고의 진리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가까이 가져오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으로서 주의하지 않는 삶이 실패를 만들고 좌절과 낙심을 가져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세히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자세히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는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말씀의 각각에 대한 결과겠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로 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지혜 없는 자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사 속에 최고의 지혜 왕으로 추앙받은 솔로몬이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미련한 것, 어리석게 행하는 것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잠언서 9장 10절이죠. 그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우주와 모든 삼라만상과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 즉 매뉴얼을 주셨고 그 매뉴얼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 절실한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계속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에 그렇다고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어찌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에덴 타락 이후에 이 세대나 이 세상은 대부분 악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악한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지적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 1서 2장 15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모순되게 들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내용과 의미가 사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하는 것은 죄악된 어둠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랑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다른 차원의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간 사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되는 대로 행하는 시간은 어둠의 권세 아래 흘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악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방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간을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구속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본래적인 의미가요. 이 마지막 죄악으로 넘치는 시간은 그냥 두면 죄와 어둠의 역사가 어둡게 또 어둠으로 끌고 가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의 피의 효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시간으로 구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일주일 중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시간을 얼마나 구속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 석절입니다. 이 중심 내용이 뭡니까? 바로 18절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오늘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석절의 말씀은 지적한 지혜롭게 살기 위한 방법과 자세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그러한 결심은 대부분 작심삼일이 되고 많은 이유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한 결심과 의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방법과 힘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말씀의 확인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는 말로 반복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씀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냥 바로 들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쉽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합니다. 이 호칭이나 부름은 사실 우리의 뜻이나 의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적어도 나 자신의 의지나 뜻은 거절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 할 때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주님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항상 우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순입니다. 그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이 17, 18 두 절 속에서 반복적으로 영과 육의 원리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육의 삶이죠.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영적인 삶입니다. 이게 17절이고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육신적인 겁니다. 뒤따라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면을 강조할 때마다 오직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과제입니다. 당연히 앞에서 15절 하반절의 연장의 말씀이고 반복이라고 보여지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지혜 없이 행하는 건 육적인 거거든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는 거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18절 상반절을 그랬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예로 든 것입니다.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실제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면 술 취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방탕한 것이니, 그랬죠?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라는 말이 아소토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방종, 그런 말이면서 돈과 육욕의 무절제한 낭비, 육신적으로 돈과 육신적인 정욕을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무절제를 묘사하는 데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정도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허랑방탕한 것이니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잃고 사는 것 자체가 방탕한 겁니다. 그런 방탕이 왜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삶 속에서 거절한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책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여기 오직은 역시 이것만이라는 의미는 당연한 거죠. 여기서 경계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꼭 신비한 언어나 은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신령한 삶을 오해하는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종 은사를 말한 후에 그런 은사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는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아홉 가지도 대부분이 도덕적인 덕목이라는 점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도덕적인 항목이에요. 어떤 신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믿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영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때 세상의 것들이 다스리고 지배한다면 그것은 술 취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특히 여기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플레로 이 말은 본래 플레레스라는 가득 찬 완전히 덮인 채운 그런 말에서 유래해서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우다 만족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성령으로 차고 넘쳐야 어둠의 것들이 끼어들 수 없을 겁니다. 이 성령은 세상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를 돕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그것은 거절해도 되고 받아들여도 되는 요즘 자동차 살 때 옵션이라는 게 있죠. 취사선택의 항목이 아닙니다. 이 명령이 순종되어야 신앙의 삶은 승리와 감사로 인한 찬양의 삶이 지속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면 요즘의 충전기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기가 없이는 작동되는 것이 없고 모든 스마트 기기들은 전기가 바닥이 나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신앙의 삶은 성령의 충전이 없이는 작동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바닥이 나면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어린아이까지도 아는데 성령의 방전에 너무나 무감각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탄식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는 19절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령한 노래는 강조하면서 그 방법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성령 충만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내용을 확인하는데 같은 결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결과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것에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과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라는 권면은 같은 것이고 뒤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좀 앞뒤가 바뀌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오늘의 표현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나는 성령에 방전된 상태는 아닌가? 스마트폰이 꺼져가려고 할 때 빨리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이 방전된 상태는 아닌가를 무감각하게 넘기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0절에서 21절 두 절인데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삶의 조화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삶은 하나님의 의지나 뜻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앞에 전제된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구속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삶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믿음 속에 나타나는 내용과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절에 그랬는데 우리는 같은 표현을 어디서 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할까를 자세히 주의해서 세월과 시간을 구속하는 성령 충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결국 환경적으로 좋고 편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조건이 전혀 감사할 만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구속을 허락하시고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종배를 매사에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높은 차원이라면 좀 가까운 현상을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경외감, 즉 두려움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 역시 성령 충만의 삶을 가지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주님, 희생의 주님, 은혜의 주님으로는 쉽게 생각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고 사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시요 희생의 주님이시요 은혜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불순종하는 대상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거절되었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을 했는데 이러한 주님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얼굴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을 두려워할 대로 경외할 수 있다면 복 중에 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할 줄 안다면 피차 복종하라 하는 명령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도들 간의 복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하는 것의 복종이 아니라 같은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관계 속에서 복종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입니다. 복종은 때로 인간관계 속에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바른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계급의 체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지만 사실 복음 속에서는 종적인 그런 계급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지나 나나 다 형제인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깊은 영적인 원리가 오히려 불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잘못 적용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진리로 권면하면 웃음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 서로 간에 복종이 쉽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에 지배받는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권면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복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행할지 주의해서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도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성령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다만 충만함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전된 성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스마트폰의 충전을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기도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신령한 노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